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늘 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시험을 실시합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험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이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에 큰 결례를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요격시험은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북한뿐 아니라 이란 등의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공정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독일은 나토와 군사비에 지출해야 할 규모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에 매우 좋지 않으며 바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다른 나라들의 전적으로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최근 며칠 이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총리실 대변인은 어제 메르켈 총리가 미국과의 관계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반대를 거듭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했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독일과의 내각회담 참석차 베를린을 방문해 오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납니다. 메르켈 총리와 모디 총리는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유럽연합과 인도의 자유무역 투자협정 회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경쟁국인 인도와 오랫동안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모디 총리 역시 이번 방문을 앞두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인도와 독일은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자 주요 경제국이며 지역과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은 외국 기업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사이버 보안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이 법은 중국의 전산망과 민간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들은 불확실한 조항과 해당 법이 개인정보 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중국 당국의 법 시행을 늦춰줄 것을 탄원해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도 법조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이 입수한 수정 법안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고객들의 개인 자료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던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만에 사이버 저장 공간 제공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터 분야에서 재정 자료에 이르기까지 21건의 새로운 법 초안을 발표하는 등 우려는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파나마의 전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83세를 일기로 어제 사망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노리에가의 죽음은 파나마 역사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리에가는 1983년부터 89년까지 집권 기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반대파들을 살해한 혐의로 투옥돼 있던 중 올해 초 뇌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두 건의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첫 번째 테러는 오늘 새벽 0시 바그다드 카라다 상업지구에서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 테러가 자신들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르크흐 지구 내 정부 사무실 인근에서 두 번째 폭탄 공격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도 힘을 줘서 주먹을 꽉 쥐어도 결국 힘을 풀고 손을 편 볼을 낸 사람이 이기듯이 부드러움은 유연하지만 때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각 나라가 국익을 위해서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치는 국제무대에서 이런 공식은 더욱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부터 9일간 첫 해외 순방길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못지않게 때로는 더욱더 주목을 받은 사람이 바로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였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로마 프란치스코 카톨릭 교황을 만났을 때도 다소 경직됐던 분위기를 밝게 이끌면서 분위기를 주도했고요. 모델 출신답게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멋진 패션 감각을 선보이며 세계 언론에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또 시칠리아에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해서도 장병들의 큰 환호를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외교사절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해외 순방을 통해서 자신만의 존재감을 뽐낸 멜라니아 여사. 앞으로 어떤 새로운 영부인상을 보여줄지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7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5월 31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9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8도에서 28도, 신의주 14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에서 26도, 함흥 16에서 역시 26도, 끝으로 청진은 13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칼럼 스캇의 노래입니다. Dancing on my own, 나는 나만의 춤을 추고 있어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mebody said you got a new friend. But does she love you better than I can? And yeah, I know it's stupid, but I just gotta see it for myself. I'm in the corner, why do you kiss her? Oh, oh, oh. And I'm right over here, why can't you see me? Oh, oh, oh. And I'm giving it my all, but I'm not the guy you're taking home. Ooh, I keep dancing on my own. I just wanna dance all night. And I'm all messed up, I'm so out loud. Stilettos and broken bottles, I'm spinning around in circles. So far away, but still so near.
lights come on, the music dies, but you don't see me standing here. I just came to say goodbye. I'm in the corner watching you kiss her. Oh, and I'm giving it my all, but I'm not the guy you're taking home. Ooh, I keep dancing on my own in the night. Said I'm in the corner watching you kiss her. Oh no. I'm right over here. Why can't you see me? Oh no. And I'm giving it my all, but I'm not the guy you're taking home. Ooh, I keep dancing on my own. So far away, but still so near. The lights come on, music dies, but you don't see me standing her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파나마에서 지난 1980년대 독재자로 군림하다가 미국 교도소에서 20년 동안 복역했던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가 뇌종양 수술 뒤에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이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오늘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파나마 역사의 한 장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 당국의 선거 개입과 가짜뉴스 생산에 항의했고요. 이어서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하는 일본 자위대 하퍼나의 찬성 여론이 절반을 약간 넘은 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미 국가 파나마의 독재자였던 노리에가가 사망했군요.
네. 지난 1983년부터 1989년까지 파나마에서 독재자로 군림했던 마누엘 안토니오 노리에가가 어제 수도 파나마시티의 산토 토마스 병원에서 향년 83살로 숨을 거뒀습니다. 올해 초부터 수차례 진행됐던 뇌종양 수술 후에 회복하지 못한 건데요. 당일 파나마 정부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고요.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오늘 우리 파나마 역사의 한 장이 마무리됐다는 글을 인터넷 사회연결망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예, 이 파나마 역사의 한 장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비중 있는 인물이었나요?
예, 이 노리에가는 파나마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손꼽히는 독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983년 파나마 군 최고사령관이 되면서 이듬해 선출된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이 실권자로 활동했는데요. 이 노리에가는 집권 기간 동안 마약 밀매와 돈 세탁, 이 정적 살해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한 것으로 비판받았고요. 1989년에는 아예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하고 스스로를 최고 지도자로 칭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노리에가가 집권했던 1983년부터 89년까지 6년 동안 이 살해됐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이 아직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스스로 최고 지도자 이렇게 본인을 칭했던 독재자 노리에가 6년 만에 실각하게 된 원인은 뭐죠?
노리에가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으로 축출됐습니다. 미군 장병 약 2만 7천여 명이 투입된 파나마 작전은 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의 가장 큰 군사행동이었는데요. 이 체포된 노리에가는 미국 마이애미로 이송된 뒤에 마약 밀매와 돈 세탁 관련 죄로 2010년까지 20년 동안 미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했습니다. 이 미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죄값을 치른 외국 국가 원수는 노리에가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미국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세계 각국에서 죄값을 치러 왔다고요?
맞습니다. 이 노리에가는 미국 마이애미 연방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프랑스로 압송됐습니다. 이 중남미 마약 조직의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6년형을 프랑스에서 선고받고 약 2년 동안 복역한 뒤에 2011년 12월 본국으로 추방됐는데요. 이 파나마로 돌아간 뒤에도 집권 당시 저질렀던 살인과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고 6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월 이 뇌종양 수술을 위해서 교도소에서 잠시 나와서 이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네, 이 미국이 노리에가를 권좌에서 축출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지난 1989년 미군의 파나마 작전 완료 직후 백악관은 미국인의 삶을 보호하고 파나마의 민주주의 과정을 복원하며 파나마 운하 조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리에가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 파나마 운하 조약이 뭐죠?
예, 파나마 운하는 이 파나마 땅에 물길을 파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국제 운하인데요. 미국이 이 지역의 치외 법권을 획득해서 1904년 건설을 시작해서 1914년에 개통했습니다. 이 남미 대륙을 돌아갈 필요 없이 카리브해를 통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해양교통이 획기적으로 단축됐는데요. 운하 반환을 끊임없이 요구하던 파나마 정부는 운하의 영구 중립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1999년에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이 파나마 운하 조약을 1977년 미국과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서 파나마 운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마뉘엘 마크롱 신임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했군요.
네, 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어제 파리 외곽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경우 즉각 응징하겠다고 경고하는 한편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인 체첸에서 일어난 동성애자 탄압 사건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내외 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0주년을 맞아서 프랑스를 찾았는데요. 당초 우호적인 분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처럼 마크롱 대통령이 껄끄러운 주제들을 놓고 직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이 푸틴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라고 외신들은 설명했습니다.
네, 이 회담 뒤에도 마크롱 대통령의 러시아 비판이 이어졌죠.
네, 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 RT와 스푸트니크 같은 러시아 국영 매체들의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 매체들이 지난 프랑스 대선 과정을 전하면서 이 마크롱 후보 캠프에 대한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이 프랑스 대선에 개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결코 프랑스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날 회견에서 해명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에 이어지고 있는 서방 측의 경제 제재는 이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푸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나라 정상이 의견 일치를 본 부분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관영방송 프랑스 24는 이 마크롱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처럼 각 방면에서 견해차가 컸지만 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찾은 부분도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이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비롯한 국제 테러 조직에 대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자위대 명기 헌법에 대한 이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네, 일본 니케이 신문이 월요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인의 절반가량이 일본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니케이 신문과 TV 도쿄가 지난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본 성인 남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응답자의 약 51%가 일본 헌법의 자위대를 명시하는 것에 찬성했고요. 36%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찬성 59% 대 반대 34%로 찬반 격차가 조금 나는데요. 반면에 여성은 찬성 40%, 반대 38%로 거의 찬반이 비슷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일본 자위대는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조직입니다. 2차 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헌법 구조에 육해 공군을 비롯한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고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지난 1954년 일본 정부는 자국의 영토나 설비가 공격을 받을 때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무력을 행사한다는 이른바 전수방위 원칙을 내세워서 자위대를 창설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헌법학자 상당수는 이 자위대의 설치와 운영이 헌법 구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베 총리가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겠다고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권 후에 줄곧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이 대폭적인 개헌 작업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하는 일본 정치권의 야당과 이 반전 시민 단체들의 우려와 비판이 만만치 않자 이달 초에 헌법 구조의 기존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서 자위대의 존재를 합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개헌 반대자들은 다만 일본의 군사력 확장을 정당화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올해로 시행 70년째를 맞은 일본의 헌법은 그동안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오는 2020년을 새 헌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개헌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 아베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번 조사에서는 아베 신조 내각에 대한 지지도가 5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떨어진 건데요.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로 전보다 올라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불거진 사학재단, 각계학원과 아베 총리 사이의 비리 의혹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2020년 새 헌법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찬성 43%, 반대 39%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가 테러단체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존 맥케인 미국 연방상원의원이 말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백악관 관계에 관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을 끄는데요. 자세한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을 처음 통과시킨 텍사스주에서 시위대가 주의사당을 점령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소식, 또 여름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항공기 이용객 숫자가 기록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존 맥케인 연방 상원 의원이라면 지난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바 있는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런 정치인인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테러단체보다 더 큰 위협이다 이런 발언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어제 호주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보다 더 큰 위협이라고 말한 겁니다. 러시아가 각국의 선거에 영향을 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건데요. 맥케인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ve seen no evidence they succeeded, but they tried and they are still trying. They are still trying to change election. They just tried.
네, 맥케인 의원은 러시아가 성공했다는 증거를 보진 못했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려 노력했고 지금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분할했고 발트 연안 국가에 압력을 넣고 있다면서 러시아야말로 전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도우려한 일이란 그런 주장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관계에 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 문제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임했고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 백악관 선임 고문까지 미 연방수사국 이 FBI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쿠시너 고문이 러시아 정부와 비밀 채널을 구축하려 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정권 인수 기간에 주미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었다는 겁니다.
네, 이 맥케인 의원에 가까운 동료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보도 내용을 믿기 힘들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맥케인 의원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맥케인 의원이 어제 호주 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 know that some administration officials are saying, well, that's standard procedure. I don't think it's standard procedure.
네, 일부 행정부 관리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인 전에 이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문제라고 맥케인 의원은 말했습니다.
네, 자 맥케인 의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일요일 여러 방송 인터뷰에서 외국과 비밀 채널을 구축하려 한 것은 정상적인 일이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처럼 미국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나라의 경우 이 복수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건데요.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미국이 여러 나라와 별개의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며 크게 문제될 일이 아니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이 문제를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 쿠시너 고문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고 또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옹호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쿠시너 고문 어떤 인물인지 좀 잠깐 살펴볼까요?
네, 쿠시너 고문은 올해 36살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이 백악관 보좌관의 남편입니다. 원래 뉴욕에서 부동산 관련 사업을 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이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등 이 중동 문제에 관여하고 있고 또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핏 유약해 보이는데 또 속으로는 매우 강한 내유 외광형이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텍사스주에서 시위대가 의사당을 점령하고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텍사스 주의회 회기 마지막 날인 어제 이 수백 명의 시위대가 의사당 회의장에 진입했습니다. 이들은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싸우자라고 쓰여진 이 붉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요. 텍사스 주에서 제정된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약 20분간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보자, 또 투표소에서 보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새 법에 항의했습니다.
네, 이 이민자 보호도시라고 하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거나 또 구금하지 않는 도시를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말로 피난처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경찰이 단순히 체류 신분을 묻기 위해서 검문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이런 도시가 수백 곳에 달하는데 이달 초 이 텍사스 주의회는 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텍사스 주의회.
네.
이 텍사스 주의회가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에게 체류 신분을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요. 또 연방 이민 당국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하루 최고 2만 5천 달러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런 법을 제정한 곳 텍사스주가 처음이죠.
네,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이 텍사스주가 처음인데요. 예. 지난 2006년에 콜로라도주가 비슷한 법을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만 2013년에 폐지했습니다. 현재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민자 보호도시 금지 법안, 이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곳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텍사스주와 미시시피, 조지아, 이 테네시주 등인데요. 버지니아주 역시 공화당 주도로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법안이 무산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부터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민자 보호도시에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죠.
네. 자, 이달 초에 이제 법안이 통과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시행에 들어갑니까?
네, 지난 7일 그렉 에버 주지사가 이미 법안에 서명을 했고요. 이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텍사스 주요 도시의 시장들은 대부분 이 법에 반대하는데요. 이 경찰과 주민 관계를 손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텍사스 시민단체는 새 법이 차별적이고 헌법에 어긋나는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어제 있었던 시위 과정에서 혹시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시위자들과 경찰 간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 시위자들이 경찰의 인도 아래 순순히 해산했고요. 또 체포된 사람도 없었는데요.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 한 의원이 시위자들 가운데 나는 불법 체류자다. 하지만 미국에 남을 것이다. 라고 쓰인 이런 티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보고 이민세관 단속국에 연락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분노하면서 양측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슬슬 여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올여름에 비행기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죠?
네, 미국 항공협회는 올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성수기 동안에 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 수가 약 2억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지난해에 2억 2천만 명보다 약 1천만 명이 넘는 그런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행기를 타는 승객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서 이 탄탄해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요. 이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나아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비행기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이 또 한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의 계산에 따르면 이 올해 비행기 승객이 지급하는 요금이 지난해보다 뭐 마일당 3센트 정도 올랐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네.
또 이 눈에 띄는 것은 이 저가 항공사가 아닌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사도 저렴한 요금이 매겨진 상품을 선보인다는 겁니다.
네. 이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항공사죠?
네, 맞습니다. 뭐 비행기가 초과 예약됐다는 이유로 이미 좌석을 배정받고 앉아있는 승객을 이 바닥에 질질 끌어서 쫓아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는데 이 낮은 요금, 저가 요금 공세로 실망한 고객을 다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유나이티드 사건이 전반적인 비행기표 판매에 나쁜 영향을 줬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테러 위협 때문에 이 비행기 승객에 대한 보안 검사가 강화됐다는 말이 있었는데 혹시 이번 여행 시즌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목적지나 출발지에 따라서 또는 이용하는 공항에 따라 강화된 이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랩탑이라고 하는 이 휴대용 컴퓨터나 태블릿이라고 하는 판형 컴퓨터 그리고 사진기에 대한 검색이 강화됩니다. 이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 교통안전국 TSA는 사람과 기계를 더 배치해서 이 보안 검색 때문에 비행기를 놓치는 승객의 수를 줄이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에 이 특정 외국 공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보안 검색이 강화됐죠.
네, 현재 이 매일 중동과 북아프리카 10개 도시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 50편에 탑승하는 승객은 손전화보다 더 큰 전자기기는 비행기 객실에 반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토안보부 측은 이 조처를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국제선 항공기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참고로 이번 여름에 유럽과 미국을 왕래하는 항공편 수는 매주 약 3,200편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미국 사람들은 연휴 기간에 이렇게 비행기도 많이 탑니다만 차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 지난 월요일에 끝난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집을 떠나서 80km 이상 이동하는 사람이 약 3,9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했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수치인데요. 자동차 기름값은 지난달보다 싼 2달러 37센트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름값도 내려가고 또 미국인들 주머니 사정도 좋아지고 해서 이번 여름철은 미국인들에게 이래저래 즐거운 여행철이 될 전망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플리머스에 정착한 필그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과 여유를 찾아갔습니다.
더 많은 퓨리탄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오고 있습니다.
1690년 무렵 매사추세츠에는 5만 명의 청교도들이 살게 됐습니다.
우리 퓨리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인디언과 평화롭게 사는 것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유럽에서 뉴 잉글랜드로 건너온 정착민들은 처음에는 인디언과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마찰은요, 유럽인들과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갖고 있던 땅에 대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유럽인들에게 땅은 부의 상징이었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향을 떠나 이렇게 멀리 왔는데 드디어 내게도 땅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비록 이 황무지 땅에 선만 그어놓은 보잘것없는 흙덩이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해서 최고의 땅으로 만들고야 말 겁니다. 그러면 이 넓은 땅이 모두 내 것이 되는 거겠지요. 자, 자, 그날을 위해서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일합시다.
유럽인들에게는 많은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막대한 부와 정치 권력을 뜻했습니다. 신대륙으로 건너온 정착민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가난하고 억압받는 소수파 종교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멀고 먼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광활하고 넓은 땅에 아무도 주인이 없다는 게 정말 놀라웠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척박한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울타리까지 만들었고 결국 그 넓은 땅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유럽인들과 달리 땅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있어 땅은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누구든 원하는 사람이 곡식을 심고 땅을 이용할 수 있었고요. 땅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인디언들은 땅의 형태를 바꾸지 않기 위해 한 지역에서 몇 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반드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몇 년 동안 농사지어 힘이 다 빠진 땅을 자연적으로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땅이 완전히 회복돼서 비옥한 땅으로 변하고 또다시 좋은 결실을 맺게 하려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줘야 한다네. 고마운 땅이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신께 빌어야 하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얻은 수확 덕에 우리 부족들 모두 배불리 먹었고 건강하게 잘 살았으니 참으로 고마운 일이죠. 저도 이 땅에 신의 축복이 있길 정성껏 빌겠습니다.
자,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됐다. 땅이 푹 쉴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여길 떠나야 해. 우린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야만 해. 우리를 지켜주는 신께서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런데 여긴 특히 정이 많이 들어서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네요. 그래도 떠나야겠죠. 땅도 땅이지만 사냥감들에게도 쉴 시간을 줘야 하니까요.
인디언들은 땅뿐 아니라 사냥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냥에서 얻은 수확물을 결코 소유나 개인 재산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사냥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사냥을 했으니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가 됐다. 어느 한 지역에서 머물고 나면 몇 년 뒤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동물들도 자연 속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활한 땅과 야생동물들, 우리 자신들조차 모두 거대한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어른들의 가르침 잊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유럽인들이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인디언들은 백인 정착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곡식을 심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낯선 이방인들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거죠. 인디언들은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에게 농사짓는 법과 고기 잡는 법, 그리고 사냥하는 법 같은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인디언들은 정착민들이 땅을 차지하려 한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마치 공기나 구름을 개인이 차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유럽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갈수록 더 많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산에 나무를 베어내고 울타리를 쳐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고 인디언들에게 자기 소유의 땅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땅에 대한 명백한 생각의 차이는 백인들과 인디언 사이에 결코 풀릴 수 없는 문제였고 그 뒤 수백 년 동안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원인이 됐습니다.
인디언과 유럽에서 온 정착민들 사이에 또 하나 큰 문제는 종교였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온 백인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진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온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인디언들도 기독교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Alice. Listen carefully.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오늘 본문에서 앨리스가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한밤중에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전화해서 미안해 라고 하자 제가 There i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에이, 하나도 미안할 거 없어. 전화 잘했어 라고 했습니다. 이어 앨리스가 Thanks again for your help. 그래, 도와줘서 고마워. I can always count on you. 넌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친구야.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지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Today's expression is a friend, F-R-I-E-N-D, a friend in need, N-E-E-D, n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D-E-E-D, ind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This means that a friend who helps you when you really need help is a true frien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도 두게 되죠.
예전에 믿을 만한 친구 두 명만 있어도 인생에서 성공한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친구 만나기가 힘든다는 얘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내가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와주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 말이죠. 영어로는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고 합니다. 굳은 때건 좋은 때건 한결같아서 늘 믿음이 가는 친구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알레스가 한밤중에 많이 아파서 제게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죠. 앨리스는 제게 고맙다고 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라고 했습니다.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라고요.
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본 영어 표현은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Sorry I called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to take me to the hospital.
There's nothing to be sorry about. I'm glad you called me.
Thanks again for your help. I can always count on you.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Let's review.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means that a friend that gives you help when you really need it is a true frien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Journey가 부른 Spaceman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431년 5월 30일 오늘, 프랑스의 성녀 잔다르크가 마녀라는 누명을 쓰고 화형에 처해집니다. 프랑스와 영국 간의 100년 전쟁이 한창이던 1412년, 프랑스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잔다르크는 10살 때 조국을 구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100년 전쟁은 영국이 프랑스 왕위 계승을 고집해 약 100년에 걸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어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할 것이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잔다르크는 17살 때인 1429년 프랑스의 샤를 왕세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잔다르크는 이후 프랑스 군을 이끌며 각지에서 승전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잔다르크는 영국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고 이후 프랑스 종교 재판에 회부됩니다. 재판 결과 잔다르크는 마녀라는 죄명을 얻게 됩니다. 결국 잔다르크는 1431년 오늘 마녀라는 누명을 쓴 채 화형에 처해집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19살이었습니다.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1920년, 로마 교황청은 잔다르크를 성녀로 인정합니다. 1922년 5월 30일 오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라함 링컨을 기리기 위한 링컨 기념관이 완공됩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세워진 이 링컨 기념관을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건축가인 헨리 베이컨이었습니다. 베이컨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을 본떠 링컨 기념관을 설계했습니다. 링컨 기념관은 모두 36개의 대리석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기둥은 링컨 시대 미국 연방을 이뤘던 36개 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Each one represents one of the states that were incorporated into the United States at the time.
또한 기념관 중앙에는 링컨의 거대한 석상이 있습니다. 기념관 벽에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게티스버그 연설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에서는 노예 해방 선언을 주창했던 대통령을 기리는 곳답게 미국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역사적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